자, 마지막 주제는 아듀 2025년 자산시장이라는 주제를 갖고 왔습니다. 2025년이 끝났습니다. 어느덧 2025년 뱀의 해가 다 지나갔습니다. 내년은 2026년 붉은 말띠 병원년 해가 옵니다. 올해 코스피는 2400으로 시작했는데 4129에요. 현재까지는. 아직 완전히 끝나진 않았지만 사실상 뭐 거의 마무리됐죠. 4100 언제까지 끝날 것 같아요. 올해 코스피 상승률이 무려 플러스 72%입니다. 저희 직원 한 명은 자기가 맞췄다고 지금까지도 제 앞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올해 1월 6일자에 본인이 4000까지 보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걸 맞췄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놀랍게도 이걸 쇼츠로 만들어서 박제까지 해놨습니다. 축하가 4000은 너무하잖아 라고 얘기를 했다고 기억이 안 납니다. 저는 기억이 없어요. 1월 6일날. 그리고 저희 직원 또 한 명은 나름 전문가죠. 애널리스트다운 친구입니다. 2300에서 2800. 범부들은 다 틀렸다. 이성을 찾은 인물들은 패배했던 게 2015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올해 삼성전자 주가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11만 7천원입니다. 연초율 상승률 119%. 연초에 이 숫자를 얘기했으면 아마 크게 혼날 숫자였고요. 비웃음을 당할 숫자였죠. SK하이닉스 주가 59만 9천원. 연초 이후 상승률 250%입니다. 250%. 와우. 대단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S&P500과의 비교 최근 3년간 S&P500이 오른 거 올해 코스피가 한 번에 다 따라잡았습니다. 물론 S&P는 이렇게 올랐고 코스피는 이렇게 올랐죠. 그게 문제긴 한데. 아, 이거 오르려면 좀 잘 따로 한 번에 그래 우리는 한 번에 화끈하게 따라잡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단 6개월 사이에 S&P가 3년 오른 거 다 따라잡았습니다. 현재 코스피 PBR은 1.3입니다. 장기 PR은 10배예요. 그렇게 올랐지만 올해 영업이익률도 꽤 늘었기 때문에 PBR로 보면은 감격스럽게 1을 넘었는데요. 뭐 아직 1.3이면 높다고 할 수 없고 PER은 놀랍게도 우리나라 장기 평균 수준이에요. 10년 장기 평균인 10 정도 됩니다. 그 말인즉슨 더 갈 수 있다는 말이죠. 더 갈 수 있다는 말이고요. 코스피 PER로 보면은 아직도 아시아 최악체입니다. 이거 정부 자료예요. 특정 애널리스트 자료가 아닙니다. 12월 1일 자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며칠 자인지 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기준율은 안 나와서 12월 언젠가 기준일 겁니다. PBR 기준으로도 아직도 신흥국들에 비해서 낮습니다. PER 기준으로도 아직도 신흥국들에 비해서 낮고 선진국들에 비하면 택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적당한 평가만 받아도 코스피 5000이 꿈이 아니다. 아니 12배만 가도 지금 10배인데 아니 뭐 야, 인도네시아도 12배고 뭐 대만은 17배요. 대만까지 가면은 한 6000 가는 겁니다. 6000이 뭐야? 7000 갈걸? 17배면?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요. 물론 이렇게 코스피의 앞날이 밝고 창창한데 놀랍게도 올해 주식시장에서 개인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였냐? 국내 주식 매도, 해외 주식 매수가 올해 개인 주식시장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안타깝게도 국내 주식이 70%가 올랐는데 안타까워서 그래요. 보시면은 파란색이 개인의 해외 주식 순매수 누적입니다. 200억 달러가 넘었죠? 대충 30조가 훨씬 넘었어요. 개인의 국내 주식 순매수를 보면 순매수가 아니라 순매도예요. 얼마를 팔았냐? 20조 원을 넘게 팔았어요. 10월까지만. 지금은 12월이니까 이 숫자가 좀 더 변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은 올해 국내 주식을 매도했고 해외 주식을 매수했다. 한국은행이 이걸 월별로 분석해놨는데 개인이 국내 주식을 많이 매도한 달에 주황색입니다. 많이 매도한 달에 해외 주식을 많이 사더라. 그래서 대체관계 강화가 나타났다. 많이 팔면 많이 사고 이런 대체관계가 있었다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땐 솔직히 이해는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10년간은 국내 주식 장기 수익률이 미국 주식에 미치지 못했죠. 절반 수익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이거는 과거 기준이고 미래 기준으로는 다를 수 있다. 개인 생각입니다. 자, 미래의 기준으로는 이제 우리도 그 미국 주식보다 좀 더 잘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앞으로의 추세는 뭐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잠깐 하고요. 자, 이거 주식시장이 2025년이었고 부동산 시장은 어땠냐? 2025년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 상승률은 8.48%였습니다. 평균 8.48%가 많이 오른 거냐? 적게 오른 거냐? 코스피는 70%라며 아파트 가격은 이게 뭐냐? 아직 다 안 끝났어요. 한국 부동산 기준이고 12월 22일 기준인데 뭐 별다른 게 없을 겁니다. 지금 뭐 일주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2025년 서울 아파트 가격 8.48%는 19년 만에 최고치로 상승한 겁니다. 물론 큰 차이는 아니지만 2018년이나 2020년에도 8%대는 찍은 적이 있어요. 우리가 아파트 급등했다고 얘기했을 때 그때보다 2025년이 더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코로나 때 빠졌다가 말 그대로 V자 상승을 했어요. 올해 코스피도 72%, 거의 뭐 역대 최대급이라고 올랐고, 서울 아파트도 19년 만에 최고치를 상승을 한 거죠. 8.9% 별로 안 오른 것 같은데, 아, 그건 평균이어서 그렇고, 2025년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 순위를 보면, 송파구 20.5% 올랐습니다. 근데 송파구는 우리나라에서 아파트 가격이 제일 비싼 데잖아요. 여기 평균 아파트 가격이 한 30억 할 것 같은데, 30평 기준으로. 그러면 20% 올랐으면 30억짜리는 한 6억 올랐다는 소리고, 한 40평대 뭐 이런 거는 얼마야? 거의 한 10억 올랐단 말이야. 야, 20.5%. 과천도 20% 올랐습니다. 분당 19% 올랐어요. 반올림한 겁니다. 성동구, 와, 성동구 뭐 있었나? 대규모 개발이 있었습니까? 성동구가 19% 올랐네? 성동구 뭐지? 아, 제가 부동산 전문이 아니어서 뭐 있었나봐요, 올해. 좀 찾아볼걸. 아, 마포 14%, 서초구 14%, 강남구 13%, 양천구 13%, 용산구 13%. 모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아직 올해가 끝나지 않았는데, 지금은 아파트 상승률이 둔화된 거 아닙니까? 에헤이, 상승세가 더 강해졌습니다. 전주에 비해서 0.21%면 1년 기준 10% 상승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8.48%보다는 상승률이 지금 현재 더 센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매매 가격은 당연하겠지만 지금도 올라가고 있죠. 이건 KB부동산 자료입니다. 어? 축하형, 제 집은 안 올라갔는데요? 아, 아파트라고 했지 집이라고는 안 했습니다. 단독이나 연립주택은 올해 재미없었고요. 재미없었고. 아파트가 재밌었습니다. 어? 우리 집은 아파트인데 안 올라갔는데요? 아, 서울이나 수도권이라고 했지 전국이라고는 안 했습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은 올랐지만요, 놀랍게도 5대 광역시는 내렸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올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최대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환상적인 X자. 농담이 아니고요. 2025년 주택 가격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X자 양극화입니다. 왜냐? 예전엔 안 그랬거든. 2020년, 2021년, 2022, 2023년 보면 폭의 차이가 있지 방향은 같았어요. 이거 봐요. 파란색이 서울이고 갈색이 수도권입니다. 그 녹색이 비수도권이에요. 물론 폭의 차이는 있죠. 서울이 더 많이 오르고 비수도권이 적게 오른 거 있지만 어쨌건 같이 움직였어요. 근데 2023년 이후로 움직임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비수도권은 내려가요. 수도권이 오를 때도. 이게 2025년 주택가격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식시장의 개인의 가장 특징은 급여주식 팔고 해주식을 많이 산 게 올해 특징이라면, 주택가격은 서울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다른 모습을 보였다. 2023년 이후 다른 모습 보였는데 올해는 그게 더 강해졌다. 각도가 점점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여기도 내려갔고. 이게 올해 큰 특징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요. 2024년부터의 감만 보면, 2024년부터 2025년 10월까지는 서울이 18.2%가 올랐습니다. 여기서부터 평균. 수도권은 9.5%가 올랐어요. 비수도권은 2%가 빠졌습니다.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은 얼마로 찍혔냐? 한국은행 자료입니다. 보면 지금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은 1817조요. 그러니까 지금 찍혔습니다. 국장이 대충 3300조예요. 2000조 하다가 지금 올라갔고, 옛날엔 1800조, 1900조, 2000조였는데 코스피 코스닥 합계가 3300조 정도 됩니다.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은 전국 아파트 시가총액의 43%를 서울이 차지한다고 하는데, 그거 말고 국장과 주식시장과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을 비교해보면 합치면 시가총액이 한 5000조가 넘었어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걸 합친 겁니다. 그럼 보면 예전에는 이 합친 거에서 서울 아파트 비중이 한 38%였거든요. 놀랍게도 국장이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아직 36%. 아, 이게 잘 따라오죠?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비중이 높을 때는 40%, 낮을 때는 30%인데 지금 36%. 앞으로 뭐 국장이 더 많이 오르면 한 뭐 30%대 아래로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부동산 시장이었고,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은 얼마냐? 지금까지 한국은행 전망에 따르면 한 1% 나올 예정이에요. 1.0. 내년엔 1.8, 그 다음에 1.9%가 기본 전망입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아쉬운 숫자예요. 올해 반도체가 해줬기 때문에 사실은 내수 소비, 개인의 소비나 반도체 외 다른 산업들 이 해줬으면 올해 2% 이상 성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올해 반도체만 했습니다. 반도체를 제외하면 수출이 마이너스 성장을 했어요. 이 하반기로 올수록 반도체가 워낙 잘 나갔기 때문에 1%는 해줬는데 좀 아쉽죠. 이렇게 잘 나갈 때 더 해줬으면은 한 2자도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나머지가 조금 안 좋았고요. 근데 희망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대만 중앙은행이 올해의 경제 성장률을 발표했습니다. 얼마를 발표했냐? 7.3%로 발표했어요. 이런 미친. 대만이 올해 GDP가 7.31%가 오른다고? 9월 기존 전망은 4.55%였습니다. 4.55도 미쳤죠. 4.5% 성장도 우리나라는 지금 1%인데 7%가 성장한다. 참고로 대만중앙은행은 내년엔 좀 둔화될 거라고 예상했어요. 그래서 3.67%입니다. 아니 대만은 뭐 GDP가 미쳤어요. 왜 그럽니까? 당연히 미국과의 무역이 지금 미쳐 돌아가고 있죠. 현재까지 대만은 이게 12월 아마 초중순일 거예요. 미국과의 무역에서 1438억 달러 200조를 벌었다. 작년 전체 무역 흑자의 두 배를 미국에서 잘 삥 뜯었습니다. 와 얘네 아주 세게 땡겼구만. 200조를 땡겼어. 어머 화끈하게 땡겼는데 이게 얼마나 세게 땡긴 거냐. 우리나라도 미국의 무역 흑자가 굉장히 큰 나라인데 우리나라가 11월까지 대미 무역 흑자가 440억 달러 정도 됩니다. 대만은 3배를 땡겼어요. 대한민국의 지금 전체 무역 흑자가 660억 달러예요. 올해 12월 지나면 이제 아마 700억 달러 넘을 겁니다. 그거에 두 배를 땡겼어요. 대만이. 미국에서. 야 도대체 얼마를 땡긴 겨 얘는? 뭘 그렇게 많이 땡겼냐? 기가 막히게 땡겼는데 대만의 무역 흑자를 보면 이게 옛날 모습이에요. 평상시의 대만. 빨간색이 미국의 무역 흑자고 파란색이 미국 외에 다른 세계의 무역 흑자입니다. 지금 대부분 전 세계 꽤 훨씬 컸어요. 근데 2022년부터 뭔가 이상해지더니 2025년에는 아예 그냥 전체의 95%를 미국과의 수출에서 얻고 있어요. 야, 뭐 거의 이 정도면 미국 몰빵을 했다. 그러니까 미국한테서 엄청나게 많이 무역 흑자를 냈다라고 보면 되고 이 무역 흑자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 명목 GDP 대비 대만 명목 GDP가 8천억 달러가 조금 안 됩니다. 근데 무역 흑자가 이대로 가면 1600억 달러 예상하거든요. 전체 20%를 지켰어요. 명목 GDP의 20%를 1년 무역 흑자로 버는 나라입니다. 와, 씨. 이게, 이런 나라를 본 적이 없어. 20% 말도 안 돼. 우리나라가 3.7%예요. 무역대고, 수출 흑자, 무역 흑자 잘 내고, 전 세계에 반도체 잘 팔고, 정말, 이 수출과 이 돈 버는 거에 있어서는 타협충을 불허하는 대한민국이 명목 GDP 대비 무역 흑자가 4%가 안 돼요. 올해 엄청 잘 벌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우리는 명목 GDP가 대만의 2배 이상이긴 하지만,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GDP 대비 무역 흑자를 내내는 대만은 우리나라보다 몇 배를 더 많이 냈어요? 5배를 본 겁니다. 우리가 대만처럼 벌려면 얼마를 벌어야 됩니까? 여기에 3,600억 달러를 땡겨야 되죠. GDP 2배면. 3,600억 달러면 얼마야? 500조를 무역 흑자를 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정도 번 거죠. 대만 입장에서 치면. 그러니까 성장률이 말도 안 되는 숫자 7%가 지킨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아니 근데 대만도 반도체 팔고 우리도 반도체 파는데 얘들 뭐 만든다고 이거 말이야. 대동강 물 뭐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 비싸게 팔고 우리도 내년에 그 반도체 가격 요즘에 잘 올라가고 있는데 쫙쫙쫙쫙 수익을 내서 욕심 없이 한국은행은 1.8% 했는데 축하는 아무 욕심 없이 우리도 조금 그 수익만 좀 오르고 지금 반도체가 해주고 나머지가 쫙쫙쫙쫙 따라가지고 여러분들 소비도 많이 해주고 투자도 많이 일어나고 자동차도 잘 팔리고 뭐 그쵸 김치도 잘 팔리고 케이팝도 잘 팔리고 케이김도 잘 팔리면 욕심 없이 3% 욕심 없습니다. 욕심 버렸어요. 욕심 때 이미 버렸어요. 객관적인 숫자입니다. 객관적인 숫자. 자 대만이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우리도 화끈하게 한번 땡겨서 욕심 없이 평탄한 3% 정도 성장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거 말고 자산시장 마무리 몇 개 더 보여드리면 12월 22일 기준으로 금값도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금값 오르는 거는 맨날 얘기한 거 아닙니까? 아, 금값이 올랐다가 조금 빠질 때 다 왔다고 판단을 한 몇몇 범인들이 있습니다. 다 왔다고. 금 다 온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했던 그런 몇몇 그런 그쵸? 그런 범인들의 판단을 따라가면 안 돼요. 지금 역대 최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4,500달러를 넘었어요. 여기서 쭉 올라갔는데 올해 금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이거죠. 살 걸이라고 할 때, 살 걸이라고 할 때, 살 걸이라고 할 때, 살 걸. 이 올해 금시장의 결론입니다. 연초 대비 72% 올랐고요. 거의 코스피죠. 6개월 전에만 샀어도 36%의 수익률이 보장이 돼 있었습니다. 물론 잠깐 빠진 때가 있었어요. 아까 보여드렸지만 전고점에서 잠깐 밀렸을 때 다 왔구나 라는 생각. 하루에 5.7%가 빠졌거든요. 쫙. 놀랍게도 우리 자료 만드는 친구가 이날 왜 빠졌니? 좀 조사해봐 그랬더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조사를 해왔어요. 어느 유튜버가 금반지 최고가라고 올렸다. 그게 10월 21일이더라. 그날이 이날이다. 그걸 해답이라고 지금. 이딴 걸 해답이라고 갖고 오면 안 됩니다. 그 말이야. 그 미신이나 믿고 말이야. 그거 되겠어요 그거? 뭐 이거 뭐 샤먼이요? 뭐 주술을 믿어 주술을. 자 그런 걸 믿지 말고 조금 더 객관적인 거 갖고 와야지. 그날 왜 빠졌는지. 객관적인 거 찾아왔어요. 그래서 아 뭐 저런 걸 갖고 오길래. 지정학적 리스크가 그때 당시에 감소했지. 미국과 중국이 새로운 무역합에 도달한다고 하면서 낙관론이 펴지면서 잠깐 빠졌다가 다시 올라갔는데요. 그러면 다시 왜 올라갔냐? 그것도 갖고 와야죠. 다시 올라간 이유는 1번, 미국의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요. 2번, 지정 확정 리스크가 다시 고조되고 있다. 뻔한 얘기죠. 1번은 내년 어떻게 보면 자산시장의 가장 큰 변수인데 파월 임기가 5월까지죠. 더 빠르게 교체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 초에 새로운 연준 의장을 지명할 수 있다고 공언을 하고 있어요. 1월 초에. 물론 본격적인 활동은 2분기 이후에 하시겠지만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은 금리를 인하하기를 원한다.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은 누구도 연준 의장이 될 수 없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금리 몇 퍼센트라고요? 1%? 물론 뭐 말도 안 되는 숫자긴 한데 본인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내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기준금리 인하라면 금 가격이 또 오를 수도 있죠. 요게 10월 30일, 12월 11일이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라는 다음에 금 가격을 보여준 겁니다. 물론 우연일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왜 금도 달러 표시니까 달러 가치가 내려가면 당연히 가격이 오르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은은 금보다 더 올랐습니다. 실버는 연초 후에 158% 올랐어요. 158%?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제가 트레이딩 사업부에 있을 때 가장 많이 봤던 레이쇼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레이쇼, 롱숏이 롱숏. 가장 많이 했던 전략 중에 하나가 골드 실버 레이쇼예요. 이건 다 봅니다. FICC 본부에서 이거 안 보는 데가 없을 텐데 골드 실버 레이쇼가 굉장히 유명한 그 레이쇼라 그러면 뭡니까? 비율. 골드 실버 비율이 굉장히 유명한 비율이에요. 골드가 더 비싸냐? 실버가 더 비싸냐? 이게 굉장히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면은 위에 오면 아래 가는 배팅, 아래 오면 위에 가는 배팅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골드 실버 레이쇼를 보면서 골드 롱, 뭐 실버 숏 이런 걸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역사적 저점이에요. 골드가 70%가 올랐는데 역사적 어떻게 역사적 저점입니까? 실버는 150% 올랐거든요. 말도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개 중에 하나죠. 실버가 너무 많이 올랐거나 골드가 덜 올랐거나. 자, 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은 같은 경우 오른 거는 뭐 중요하진 않으니까 잠깐만 넘어갈게요. 이거는 뭐 당연히 금리나 이런 것도 있고 공급 부족 얘기도 있습니다. 뭐 ETF 같은 데 수요가 늘어나는데 그걸 따라가지 못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오늘 주제는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금은 말고 구리! 구리 얼마 전에 가격이 되게 안 좋았는데요? 정보가 느리신 분입니다.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서 지금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입니다. 카파도 사상 최고치. 우리가 흔히 코파코파 부르죠. 역시 전력 인프라 투자 뭐 금리 인하 영향 이게 있죠. 대부분의 자산이 사실은 비슷한 상황이다. 메탈 관련해서는 보시면 되고요. 중간에 쭉 빠진 거 이건 뭐냐? 이거는 왜 갑자기 빠져서 사람 헷갈리게 하냐? 저 때는 어떤 때였냐면 그 전에 2월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면서 구리 가격이 급등을 합니다. 왜냐면 구리 업체들이 관세 인하 하려고 구리를 사재기 하니까 구리 가격이 쫙 올랐어요. 근데 왜 빠졌냐? 올해 7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을 바꿨죠. 구리는 봐준다고. 그래갖고 다시 폭락했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구리 광석이나 양극재 같은 원자재는 부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해서 올라다 해갖고 한 번에 내려간 게 아까 그 장면이고요. 보여드렸죠. 갑자기 저 발표 날 이후로 17%가 내려왔습니다. 한 번에 거의 20%가 빠진 날이 그날이라고 할 수 있고요. 물론 그 이후에 다시 다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역사 최고점인데 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역시 뭐 금리나 기대도 있고 또 뭐 구리 원석 수출하는 그 공급 쪽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오늘의 주제는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자산이 이런데 올해 유독 안 좋았던 자산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암호화폐입니다. 비트코인을 보면 빨간색이 비트코인이에요. 그 아시아 주식이나 S&P 유로직 주식과 비교적 같이 움직였어요. 위험자산처럼. 올라갈 때 같이 가고 내려갈 때 같이 가고 올라갈 때 같이 가고. 근데 9월 10월 넘어가면서 나 홀로 조정을 받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주식시장이 조정을 안 받았는데 비트코인은 조정이 좀 큰 편이죠. 그래서 이게 암호화폐 대통령을 자처하는 트럼프가 됐는데 이상하게 뭐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기회라고 보는 분도 있고 암호화폐 시장이 좀 당분간 안 좋다라고 보는 분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2025년 자산시장을 한번 쭉 같이 리뷰해봤어요. 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이게 아니라 사실 이겁니다. 돈을 번 만큼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유가 생겼을까? 한국리서치가 여기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게 있어요. 12월 19일에서 21일 동안 1000명에 대해서 어떻게 마음에 여유들이 좀 생기셨습니까? 보면 나 자신에 대한 만족도 평가 점수를 보면 5.5로 몇 년 전하고 크게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2025년에 대한 평가 저는 굉장히 좋을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자산시장이 좋았잖아요. 부동산도 올라 주식도 올라 뭐 원자재도 올라 골드도 올라 뭐 다 올라 보면 2024년보다 제일 좋은 한 해였냐? 좋은 한 해였다가 24% 좋지 않은 한 해였다가 30% 찍었어요. 반반이죠. 야, 좋은 한 해였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한 40% 이상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왜 못 넘었냐? 그 이유를 보니까 이 설문조사에 따르면 경제 상황 만족한다가 19%밖에 안 돼요. 에? 불만족한다가 40%가 찍혔어요. 인간관계는 오히려 좀 만족했고 여가 및 휴식은 괜찮았는데 개인적 성과 목표 달성도 27%밖에 안 돼. 만족한다. 불만족이 더 높아. 형제상학은 올해 좋았는데. 아, 그래서 왜 불만족인가 봤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월평균 소득별 경제상 만족도를 보면 너무 당연하겠지만 소득이 낮은 구간에서는 올해 별로, 소득이 조금 높은 구간에서는 오 괜찮아. 그러고 보면 그럴 법 같기도 해요. 내가 코스피를 많이 갖고 있어야 오른 게 좋고, 부동산을 서울 아파트를 갖고 있어야 오른 게 좋지, 나는 안 갖고 있는데 오른 게 뭐가 좋냐 라고 얘기를 하면, 아 그게 있구나. 아 그래서 아 모두가 다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거를 이걸 보면서 많이 느꼈고. 자 그러면 고소득자들은 만족을 했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그럼 만족했을까? 이것도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KB금융그룹이 2025 한국부자보고서를 냈습니다.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부동산 자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한국형 부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예요. 부자들은 만족을 했냐? 한국의 부자들은 모두 몇 명이냐면 방금 전에 얘기한 기준을 만족하시는 분들이 47만 6천 명입니다. 와 씨, 되게 많으시네. 생각보다. 기준이 금융자산 10억, 부동산 자산 10억입니다. 올해 15,000명이 증가했어요. 증가하는 속도는 이제 완만하게 줄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매년 한 10% 정도는 평균적으로, 최근에는 10% 아니지만 길게 보면은 한 십몇 년 정도 보면 10%, 최근은 한 3% 4%씩 이제 증가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2024년 이후 부자 수 증가율이 크게 감소했어요. 저는 올해는 굉장히 많이 늘었을 줄 알았어요. 전년 대비 증가율이 최소 10%는 찍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3.2%밖에 못 찍었어요. 아니 이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한 10% 증감률이? 올해 자산시장이 대단히 크게 좋았잖아요. 이게 왜 집도 올라, 뭐도 올라, 코스피도 올라, S&P도 올라, 다 올랐는데 늘긴 늘었대요. 그럼 뭐가 늘었습니까? 초고 자산가 수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부자들 중에서도 급이 있어서 거기에서 조금 가난한 부자와 거기에서 조금 부자인 부자가 있는데 부자인 부자가 좋았다는 겁니다. 초고 자산가는 300억 이상. 물론 절대 증가 수치는 이쪽이 훨씬 많죠. 숫자는 자산가가 43만 명이고 초고 자산가는 12만 명밖에 안 되니까 이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절대 증가 수치 자산가가 늘었지만 증가율로만 따지면 초고 자산가가 증가를 많이 했다. 그리고 이 초고 자산가들의 자산 증가율이 월등히 높았다고 합니다. 올해 자산이 9%가 늘었다. 근데 자산가나 고자산가는 한 5, 6%니까 여기가 보기엔 이쪽이 훨씬 많이 늘었죠. 그러니까 이쪽도 역시 썩 마음에 안 들어. 야, 나보다 제가 훨씬 더 부자가 됐어. 안 그래도 부자인데 내가 따라가야 되는데, 아유 사람 사는 거 똑같아요. 여기는 여길 쳐다보니까, 아니 저 옆에 저 빌딩 갖고 있고 뭐하고 뭐하고, 아니 저 양반이 나보다 훨씬 돈을 많이 벌었네. 그럼 아이고 안 좋은 거죠. 아 거기서도 300억 이상. 오, 그럼 조사를 조금 되면 이제 300억에서 3천억, 3천억 이상 이거 조사해보면 또 이렇게 되나? 대체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그걸 보니까 부자도 그렇고 돈이 없는 뭐 사람도 그렇고 누가나 그렇고 다 자기보다 또 이 잘 되는 쪽이 있으니까 또 그러면은 만족하지 못하는 거는 똑같지 않나, 아이고 뭐 사람 사는 거는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올해가 경제 상황만 빼고 경제적인 거 빼고 보면은 2025년은 인간관계도 나쁘지 않았다. 만족한다 37%. 여가 및 휴식도 만족한다 36%. 전반적인 건강도 28%. 나쁘다가 28%였으니까 나름 괜찮았지 않나. 인간관계, 여가, 휴식. 꼭 돈이 다는 아니니까. 라는 생각이 되고. 2026년 병호년입니다. 자, 말해해. 붉은 말해라고 하죠. 붉은 말해는 모두 뜻하시는 바 다 이루시고, 뭐 경제적이 됐건 건강이 됐건 인간관계가 됐건 내년에도 행복하시고 항상 좋은 생각만 하시고 옆에 있는 분들하고 사이나 아니면 가족과 화합, 우리나라도 전부 다 잘 되고 여러분들 항상 웃고 행복하신 2026년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